여러분들은 편지를 써본 기억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편지 써보셨습니까? 예, 깨알같이 편지를 많이 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아예 편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편지를 마지막으로 써본 시간들이 언제인 것 같습니까? 요 근래까지 편지를 쓰신 분들이 계시겠고요. 아예 기억이 까마득한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저도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거든요. 연애 편지. 뭐 환심을 사주고 상당히 이제 연애 편지를 구구절절히 또 깨알같이 이렇게 이제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는 편지를 써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미국 가서는 한 번도 편지를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땡큐 카드 비슷하게 뭐 그렇게 간단하게는 썼습니다만은 뭔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내용들을 써서 하는 그런 편지는 미국 가서는 한 번도 써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편지를 한번 썼어요. 마음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써서 보냈는데 그분이 상당히 감동을 좀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편지를 지난주 제가 들을 때만 해도 한 8번, 9번 읽었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좀 감동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 편지를 좀 자주 써야 되겠구나.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 편지를 쓰는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자 했습니다. 어떻게 한 주를 쭉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좀 감동을 줬습니까? 예, 아멘하신 분들은 참그더큰 축복 속에 든든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이제는 이번 한 주간 감동을 주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이야기를 했죠.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다. 충격은 고통을 줍니다. 깜짝깜짝 사람을 놀라게 하고요. 또 그에 따른 고통의 여파가 상당히 세더라고요. 이 충격이 많은 가정들 또 개인들은 별로 바람직한 그런 가정과 개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받는 집안, 그 가정들은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훈훈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늘 감동을 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감사하고 참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 에덴 장로교회 최고의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상막하고 바람이 쌩쌩 부는 것보다는 따뜻하고 훈훈한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실제적인 실천들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또 내가 얼마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모든 걸음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님 교회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훈훈한 감동으로 그렇게 몰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여기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매주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삶의 실천의 의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요. 특별히 감동을 주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전합시다. 진짜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또 행동 하나하나 또 임마누엘의 삶을 통해서요. 이제는 가정 전체에 큰 힘을 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높이 세우는 이런 축복된 대열에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참 낮아. 상대의 사람이 못 돼. 우리 이제 지인들끼리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이 한마디씩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수준이 참 낮아. 그래서 상대하지 마. 상대할 위인이 못 돼. 우리 이제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쭉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할까요? 저 사람은 상대할 수준이 못 된다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이제 업되어 있으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고요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분류하고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돈이 좀 있으면 아, 사람 참 수준 높네 좀 학력이 좀 높으면 아주 수준이 월등하다는 생각들 그리고 보십시오 뭔가 사회적인 지위가 좀 높아져 있으면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보편적인 어떤 관념 속에는 돈 많고 지식이 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수준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야 제가 옛날에 신학교 공부를 할 때 상당히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어요 좀 더 큰 교회 좀 더 사례를 많이 주는 교회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좀 높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신학생들이 상당히 그런 교회들을 소망하고 고대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학과들이 많고 의사들이 많고 박사들이 많고 변호사들이 많고 이런 참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수준이 높다 특별히 한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지역이 어디죠? 강남 지역이죠 그리고 그 강남 지역에 가면은 큰 대형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는 큰 교회는 수준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생각들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본인이 수준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수준 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요, 의사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들은 사학파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나는 참 수준이 있어. 우리 교회는 수준이 참 높아. 그렇게들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돈이 좀 많은 사람들 진짜 수준이 높을까요?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수준이 높을까요? 사업을 많이 벌여나가면 그래서 수준이 높아질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여건에 따라서요 상당히 수준의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말도 제대로 된 선비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말도요, 변론가가 제대로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참 지혜자가 없습니다. 참 재벌가도 없고요. 참 능력가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요, 뭔가 좀 부유하고 조금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조금 어떤 학력이 있으면 상당히 나는 수준이 높을 거다 수준이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하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제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6절에서 29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요. 그 성경 바로 뒤에 26절에서 29절까지 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으론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그 기준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 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나는 돈이 없는데 나는 똑똑하지 못한데 인물도 못났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없는 사람을 통해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느 인생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부함을 자랑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합니다. 내 경험을 자랑합니다. 내 잘남을 자랑하죠. 참은 우리가 그렇게들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수준이 뭐냐고 말이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당한 수준이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또 이런 수준을 함께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지금 달려있느냐 그 사실을 완전히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수준 있는 교회일까요? 좀 전에 우리의 수준 있는 교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라 보십니까? 저는 생각에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진짜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다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봐서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되겠죠. 무시한 사람도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부자도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들어와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실패한 사람도 은혜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어린아이도 은혜 받아야 되고 연세든 어린도 은혜 받아야 되고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지상 최고의 교회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상식에서도 좀 벗어난 분들 처음에 들어와서 이상한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하여튼 희한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자 훈련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좀 속된 말로 별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다. 실패한 사람도 들어오죠. 병든 사람도 들어오죠. 영적 문제 많은 사람도 들어오죠. 상처 많은 사람도 들어오죠. 실패한 사람도 들어오죠. 어쨌든요 교회 속에는 별하별 사람들 또 그중에서는 진짜 사명자들도 들어오고 99% 사명자들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미국을 강타할 겁니다. 아니 전 세계를 강타할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명자보다는 문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못 가는 영적 문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 스스로 뺏기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떠나가 버리고 참 그래서 목회가 아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느껴질 정도로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교회는 별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 교회냐 얼마나 끝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느냐 그 교회는 최고로 수준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설이 좋고요 아무리 부유한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가 벽을 가지고 또 수준을 노란 교회라면 그 교회는 참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순방하면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참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다 서로가 수준 자랑을 해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사니까 저 사람하고는 뭔가 좀 분리되어져야 돼. 나는 이렇게 똑똑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뭔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서로서로 벽을 가지고 그렇게들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또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 나름대로 참 처음부터 그 벽을 가지고, 그래서 수준을 원하는 교회, 제일 수준이 낮은 교회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에덴 장로교회를 가장 수준 있는 교회로 그렇게 올려 세울 수 있느냐. 오늘 여기에 우리의 중심을 안 실으면요, 어떠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수준 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수준이 낮은 걸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거든요. 자, 발을 씻는 노인을 뭐라고 불렀죠? 세종노라 불렀습니다. 그 중궁 시어머니는요, 이 샌들 신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런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집에서 제일 먼저 그분을 환영하면서 무슨 작업을 합니까? 종들이 나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작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기는 종 노예를 보고 세종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요 제일 수준 낮은 노예가 뭐냐? 그게 세종노. 종들도 차원이 좀 달라요. 주인 옆에서 늘 보자는 그런 종들이 있고요, 심지어는 발을 씻는 그런 세종노들이 있습니다. 제일 낮은 그런 종의 계층이 뭐냐면 그게 세종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준이 낮은 겁니까?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장기와 세리들과 더불어서 다녔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수준이 낮습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판을 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는 수준이 낮아.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제일 싫어했던 세리들, 제일 천시했던 장녀들, 근데 그 세리와 장녀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예수님은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분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수준이 가장 높았거든요.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틀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워낙 극악하고 그리고 또 지향 많은 사람들이 지는 그런 처참한 형벌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십자가 형벌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준이 낮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형틀로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수준이냐 그 말이죠. 참 사람들끼리 모이면 늘 하는 말들이 뭐냐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뭔가 좀 달라 그러면서 수준에 대한 편견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 발을 씻지, 세리와 창기들과 더불어 다니지, 그리고 또 십자가 씻었지, 그러면 수준이 낮은 그런 분이었습니까? 진짜 복음의 수준은요, 종의 도를 실천하고 성김의 도를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로 수준 높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부한 사람도 은혜 받고 구원 받고, 강도도 구원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살인자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일 갈급한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왔는데요, 수준을 원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다.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자신들의 책임이겠죠. 교회의 책임이겠죠. 어떤 문제가 심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배려하고 포용해야 되는데 서로의 수준을 원하다가 그 사람을 놓쳤다. 그러면 그 정죄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 어느 자리에 이르러야 되느냐. 진짜 함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벽에 흐물들이 많습니까? 이 벽을 한번 흐물어 보십시오. 우리는 전부 다 벽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벽을 가지고 내가 다가서지도 못하고 다가서는 사람도 막을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벽을 허물어 놓으셨는데, 근데 우리는 자꾸만 벽을 쌓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벽을 완전히 허물어 떨어졌는데, 근데 우리는 작은 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벽을 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벽을 세우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벽을 세우고.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의 중요한 이 진리를 완전히 다 놓치고 허울 뿐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속에 이런 조그만 벽이 있습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 할지라도 이거 한번 흐물어 떨어보십시오. 설사 상대방이 나보다 좀 못하고 인격적으로 좀 무식하고 좀 이상해도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정의의 도를 얼마나 내가 발휘하면서 살아가느냐. 첫째는 내가 살아나겠죠. 내가 살아나면 교회 전체에 엄청난 힘이 그 속에 실리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예, 신앙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올릴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전능자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내가 전능자를 바로 아느냐.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최고로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내가 전능자를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 사실을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최고의 신앙의 자리에 든든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가면은 바로가 물을 겁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고 그렇게 물으면은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일러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 스스로 있는 자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뭐죠? 여호와라는 말이죠. 여호와. 또 다른 말은 전능자다, 창조주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전부 다가 피조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자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나무도, 강도, 바다도, 심지어는 저와 이름들, 우리 인생들까지도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전부 다가 피조물, 즉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 그 사람은 최고의 높은 수준.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일자 무식군이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모르고 인생을 논한다, 그 사람은 천지 중에 천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나가느냐. 더 이상 수준을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진짜로 성공한 길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아느냐, 이 사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린 지식을 논하지 않습니까? 학력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과 학력의 더 이상의 수준이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그런가 믿어요? 하나님 보고 그런 거 안 믿어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진짜 그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그 전능자를 보고요. 우리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부정하고 밀어내고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호시아 선지자가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가는도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망해가는도다. 선자의 통실한 그런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해가느냐? 그 망해가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들의 역사들이 처참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유들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 벗어난 사람, 멀어진 사람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좀 성공하는 것 같죠. 그런데 시간들이 점점 지나면 그들의 인생은 무너지고 실패하는 자리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뜨는데요. 친구 하나가 내 눈앞에 주먹을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창복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주먹을 제 얼굴에 딱 갖다 대더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 친구가 저를 놀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지 또 예배 안 빠지 이런 사실을 그 친구 알았거든요. 또 점심시간 때마다 처음 다 다른 아이들 그냥 묻는데 저는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다른 아이들 보든지 안 보든지 제가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놀린다고 한 번에 눈을 뜨더니까요 주먹을 딱 갖다 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어라. 심지어는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을 바에야 내 궁대기를 믿어라. 그만큼 저를 초롱하고 놀려댔습니다. 그때마다 속이 상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많이 당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붕사 한 분이 그때 제 어릴 때 이제 교회 봉인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데리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야 너 하나님 보여달라 했지? 내 하나님 보여줄게. 그리고 이 친구 하는 말이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 있어? 안 따라 놀려 가더라고. 아니 하나님 보고 싶다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저 위에 뭐가 있냐? 태양이지. 그 태양을 5분 동안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순진하니까 좀 이렇게 시도를 하더라고요. 웬걸 한 10초 지나고 나니까요 눈이 따가운지 자기 손으로 막더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도 1분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주제에 네가 하나님 봐? 저 태양 하나님 만들었잖아. 그런데 그 태양도 1분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냐? 그때부터 그 친구의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수준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땅의 최고의 석학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내가 가진 지식은 바다의 모래 한 조각이 불과하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 수준이냐 그걸 제대로 알고 우리가 수준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창피를 당합니다. 창피가 아니고 창피. 이상하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 6장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진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오. 어떤 수준을 보다도요 내가 전능자를 제대로 알고 그 전능자 속에 내 인생을 함께 실어나갈 수 있다. 그 사람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수준으로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이번 평신도 훈련 때도 그랬고요. 지난번 중재 훈련 때도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왜 예수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예? 4대 성인 중에 하나? 역사 속에 노는 사람 중에 하나?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십시오. 혹시 피곤한 분들이 계십니까? 피곤하셔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아십시오. 딴 생각 좀 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십시오. 왜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죄 문제, 죽음 문제,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요. 아니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이 지은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문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덤벼들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권세를 어느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인식 문제를 완전히 한 번에 박살을 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얼마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은 구원의 축복 속에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질의 축복을 많이 누려도요, 또 친구들 많고 또 세상 살아가는 게 기쁘고 즐거울지라도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 한 번도 하루 살아가면서 24시간 중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러분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진짜로 하나님의 성도가 맞는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여기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실패와 고통 속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어요. 그렇게 똑똑했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구원의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중요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얼마나 책임을 드는지 진짜 쪽팔릴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세상의 능력과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요, 과연 여러분들이 구원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자 무식근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듭남의 비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걸 몰랐을 때 상당히 책망을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깨달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조차도 심지어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구원의 비밀을 잘 몰라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왔습니다. 힘든 시간 공들여서 왔습니다. 심지어는 헌금까지 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에. 그런데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그 사람은요 진짜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의 수준 어떻게 올려야 된다고요? 구원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진짜로 수준 있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수준은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하루를 불평과 짜증과 원망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고요, 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얼마나 짜증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입만 벌면 짜증스러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면서 그런 내 자신이 상당히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못마땅할 때가.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십시오. 지금 내가 구원의 비밀을 내가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는지 이거 빨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늘 불평, 엉망짜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은, 아니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어떻게 늘 불평을 합니까? 짜증을 냅니까? 또 불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내 인생이 뭔가 사단에게 자꾸만 끌려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자, 누리자. 여러분, 고라는 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당시에 모세와 복음가게 제일 뛰어난 그런 실력자, 능력자가 누구냐면 그게 고라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고라가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출애굽을 했지만은요, 이 고라는 어디에 빠졌습니까? 불평에 빠졌습니다. 치만 똑똑하냐? 나도 능력이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실력이 있는데? 그런 고라의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요,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고라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 그 세력에 동참하지 않았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크고 절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대목들이 쭉 시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 감사가 아니면 불평이요, 감사가 아니면 불평.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까? 감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불평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론은 제가 내어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수준은 감사하는 수준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의 수준을 끌어올려 보십시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의 자유도 알고 풍부의 자유도 알았다. 바울의 고백이죠. 이 바울은 저 낮은 자리도 들어갔고 심지어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삶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조화가 일어났어요. 진짜 수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낮은 데 내려가면요 포사랍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참나 교만해지죠. 그러니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낮아질 수도 있고, 저 높은 사람하고 찾아가면 그 높은 사람하고 같이 조화를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 얼마든지 조화가 되었던 사람, 그래서 최고의 신앙의 수준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뭔가 좀 이런 삶에 조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하고 말 쓰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가가십시오. 인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한번 뭐 마음이 없는 소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가까워질 수 있다면은, 근데 우리는 조금 마음이 안 들면은요 원수가 되거든. 그리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으면 또 거기 가서는 막 얼마나 또 아부를 떠는지.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잘난 사람에게 가면은 잘난 사람하고 같이 수준을 좀 맞출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한 사람하고도 또 맞출 수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유익하게 끌어나갈 수 있다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실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최고의 수준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도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질 좀 한번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뭐 잘 배우고 못 배웠다, 또 잘 살고 못 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참된 감사가 터져놓으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최고의 삶,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수준을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경험 있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려나가고 있습니까? 참된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진짜 신앙의 수준을 한번 끌어올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 온 교회가 이제는 은혜 속에, 믿음 속에 든든히 서서 최고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같이 부를 찬양입니다. 저희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는 찬양이고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신 분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보고서 1구역 문상훈 장로님께서 드렸고요. 2구역 유병건 장로님께서 드렸습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민효식 집사님 가정 우리 가정 영적인 삶 속의 축복과 복음만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드렸고요. 김지원 집사님 참 행복 감동을 주는 삶을 살도록 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